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6일 주의 날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9장.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보내셨다.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음식과 돈도 가지지 말고 갈아입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한 집에 들어가면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 고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면 고을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하여 사도들은 나가서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영주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날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헤롯이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잘라 죽였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헤롯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어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저녁 무렵에 열두 사도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흩어보내어 가까운 농장과 마을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찾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는 남자만도 5천 명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혀라.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다. 예수께서는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누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서기를 제자들이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괴로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한다. 유대의 장로들과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사람의 아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 또는 내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쯤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실 정도로 희게 빛났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이 자기들을 덮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구름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목소리가 그친 뒤에 그들이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았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소리쳤다. 선생님, 제발 오셔서 제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입니다. 악령이 그 아이에게 덮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뭅니다. 악령은 계속 아이를 괴롭히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을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동안에 귀신이 그 아이를 땅에 쓰러뜨렸다. 아이는 온몸을 떨었다. 예수께서 악령을 무섭게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이가 나왔다. 예수께서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알아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 말의 뜻을 감히 예수께 여쭈어보지 못하였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툰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자 요한이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한편이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몇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예수께서 머무실 곳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꾸짖으셨다. 예수와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의 영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하나 놓일 곳이 없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하여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밭을 가려고 쟁기에 손을 대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창세기 제27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둘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애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두 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저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로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맹예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급히 야이로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신의 딸은 벌써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을 뿐이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소녀가 정말로 벌떡 일어나 걷자 부모가 매우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생각되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생님, 날이 저무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여주도록 해라.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조사해보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는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굼바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길에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요.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네 개로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도 5천 명이나 되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도의 이적 중 드물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도의 베푸신 기적들은 사실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표적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뒀다. 와! 하는 것보다도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기간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부스러기일 뿐이고 더 귀중한 핵심은 절망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을 위한 삶 자체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종의 몸을 입어 인간이 되시고 가장 인생의 귀중한 정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이해 못한다면 이 표적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진행보다는 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자세와 거기에 보조하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이해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삶의 무게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 그것도 순교의 사실을 전해 들으시면서 장차 정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긴 하시겠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맞추실까 의논하려는 주님. 그러나 군중들은 그러한 예수도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군중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쫓아와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나 형편은 뒷전에 두시고 죄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더 불쌍히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긍휼과 사랑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순종의 사람이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이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14절 그랬는데 진리를 찾아 갈급히 하는 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바로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외로울 때든 아플 때이든지 서글플 때이든지 억울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굶주릴 때이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절대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16절을 중심으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는 사실 합리적이고 진실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판단에는 주님이 빠져 있음을 봅니다. 그런 곳도 주님께서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의 낙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임에도 주님은 이 빈들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같은 유의 이적을 또 보겠지만 15장 32절에서요. 이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차이가 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먹이는 문제에서라도 신경 쓰시지 않게 배려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한 당부는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줄 것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없는 나에게 무엇을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시거나 달라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손에서 하잘 것 없는 것을 받아드시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러나 아무도 감히 먹을 식사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은 주님의 자세가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찬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앞다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그 떡과 물고기는 바로 직전에 적은 양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격의 고백이 되는 사랑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더 감동적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2절인데요. 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의 떡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실 기적 못지않게 감동되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산꼭대기에서도 생선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역사에도 사람을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방법은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손으로도 5천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그 이적의 역사에 오늘 나 자신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양식이시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역사의 황혼의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늑대같이 할 수만 있으면 노숙자들까지도 수탈하려고 간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절망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광야 같은 세상의 역사의 전역과 같은 시대입니다. 주님은 범죄하여 짐승이 된 인류에게 먹히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연이어 우리 범죄한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잠잠히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은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님의 날마다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나가는 힘은 세상의 식물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은 이 세상에 먹고 또 먹어야 되는 양식보다도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이 이적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서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지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골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지혜는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 네. 제가 목소리 흉내를 더 잘 낼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 현숙하고 엄중한 목소리의 여인이 하는 말로 이 내용을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2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떼어 놓으면서 보면 지혜가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내용이 22절 중간 부분을 건너뛰어 우리말 문장의 끝부분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이 됩니다. 첫째,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둘째,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셋째,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 부르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앞서 4절에서 본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스트롱 번호 구약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자, 순진한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지혜를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이 함께 열려 있을 때 사람은 나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의 갈림길에서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처럼 서둘러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리석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답답함을 느끼다가 묘한 매력을 느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할 나이를 지나 계속 어리석음 속에서 살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헤어나오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꾸짖음은 매우 절박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라며 던지는 지혜의 질문은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계속 듣지 않다가 일정한 나이를 넘어선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과제를 하나씩 수행하는 것과도 같지요. 뭐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이루어야 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변명과 체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상태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가야 한다는 원칙은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초기에 나는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어 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방송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10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 1년 전의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영역에서 자라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를 훌쩍 넘겨버린 잠언 속 젊은이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머무는 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조금 심각한 데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자는 뜻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영적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함이 무르익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생활의 원리와도 잘 통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자의 상태를 벗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력을 발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죠. 잠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악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 보면 변명과 체념을 지나 어리석음을 즐기는 단계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혜가 관심을 갖고 부르는 두 번째 부류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멸과 조롱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만 지혜가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건한 생활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서둘러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거만도 여러 층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도까지의 구제불능의 거만은 아닐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거만한 태도가 큰 자리를 차지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점점 더 안 들리게 됩니다. 지혜의 외침, 복음의 초청은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삽시다. 잠언 1장 22절에서 지혜가 집중적으로 부르는 마지막 부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미련한 자들을 바보라고 번역했네요. 그러한 바보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2절 말씀을 통해 지혜가 관심을 갖고 호소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있으려고 하느냐는 지혜의 탄식을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